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구석구석마다 이 바울과 유대인들은 계속 충돌을 일으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심지어 그 입을 막으려고 육체적 린치를 반복해서 가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이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40명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저항과 폭력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조금도 꺾거나 또 변질시키거나 톤을 낮추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다 라고 표명을 하면서 속 깊은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우상으로 세워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런 거짓 신앙들을 설파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아주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사람, 유대인을 소유케 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나아가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부하고 규례를 폐기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시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길을 활보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이 얼마나 악한 이단이고 마귀 같은 존재로 보였을까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무슨 특별히 이기주의적이거나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과 가치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솔직히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바울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계시를 만민들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다. 유대인들 자신들을 위한 규례를 보편 진리처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적용하려고 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도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거나 이들에게 맞추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거나 허락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바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맹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는 기독교라는 그런 하나의 그 신앙과 유대교라는 이전의 그런 종교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전쟁이 종교전쟁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충돌이 사실은 이런 종교전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럼 누가 진정 옳은 것인가? 그가 진정 옳다는 것을, 누군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쉽게 당연히 바울이 옳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만일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으로 살았어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진정 옳은가는 이 당시에 결국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옳다라고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목베어서 처형을 당합니다. 후대의 역사가 누가 옳은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처음에는 이방인 안에서나 퍼져나가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 소수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누룩처럼 퍼져가면서 나중에 다수가 되었어요. 유대인과 바울 복음의 사이에서도 바울이 다수가 되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서도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다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종교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맥이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옳았는가는 역사가 말해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 말해준 것도요,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관점을 뺀다면 숫자가 갈른 거예요. 누가 다수가 되고 누가 소수가 되느냐가 갈랐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단에 대한 정죄가 있었어요. 초기에도 이단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교리학적으로 보니까 그 이단이었던 교리가 오늘날 정통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리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숫자가 가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누가 다수가 되고 누가 소수가 되느냐가 갈랐던 거예요. 아시는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결국은 루터는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누구도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바울의 복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그리고 황제의 머리와 손발을 장악하면서 이 제국의 종교가 될 때 기독교는 일거의 세계 종교가 된 것입니다. 숫자가 가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나와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이냐? 옳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옳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이 평소에는 죄악에 휘둘리고 그릇된 것에 자기 영혼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열 사람이 돼요. 그것은 주님이 넣어주신 일반 은총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옳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든 그 무엇이 바울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혹은 다른 종교들 속에서 어떤 것이 생명의 신앙이고 어떤 것이 나쁜 종교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또 교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안타깝게도 나쁜 것도 있어요. 그 나쁜 종교 요소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키워나가야 될 이 생명의 신앙의 유전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울의 복음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 소수에 불과했던 바울의 복음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무엇이 바울의 복음 안에서 작동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는 벽이 쳐져 있어요. 인간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벽을 쳐놓고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거나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치고 헬라인들은 철학과 이성의 무기로 헬라인 아닌 사람들과 벽을 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벽을 쳐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 벽을 칩니다. 근대 오면서 백인들이 유생인종과의 벽을 칩니다. 민족주의자라는 이름 아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벽을 쳐요. 나쁜 종교는 이 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벽 안의 사람과 저편의 사람을 가릅니다. 적대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누군가가 하는 메시지나 누군가가 지금 선동하는 것이 그것이 선동인지 하나님의 운동하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증오심과 적대감을 불어넣어서 대중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것에 의해서 나쁜 종교와 좋은 생명의 신앙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벽을 만들고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왔어요. 유대교의 시작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역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뼈에 새길 정도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진행되고 강화되면서 나중에는 모세가 얘기하지 않은 온갖 종류의 규례와 법도까지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 자신을 옥죄고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 중심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대인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벽을 견고하게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까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신앙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의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벽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쳐놓은 장벽을 무너뜨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결정적인 일이 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런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케 하도록 만든 것만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이 쳐놓은 모든 종류의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며 형제담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해요. 바울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아직 민족주의, 유대주의적 민족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복음과 근본적으로 결을 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 바울의 꿈은 예수님이 가졌던 꿈과 같았어요. 만민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만민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세상과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단초이고 시작이다. 교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맹아이고 단초이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볼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턴 시기하고 질투해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이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살면요, 다른 사랑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고아로서 육체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로 세상에 내던짐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육의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넉넉히 다 메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근데 이상하죠.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시기와 질투심이 많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잘못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통로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끊겨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반증이 아닙니까? 다른 많은 것보다도 저는 그래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깊이 배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번에 제가 내게 된 책의 제목을 선전하는 듯이 하는데 그 책 제가 제목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데 한 여섯 개 줬는데 딱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요 사랑이었어요. 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람도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을 내세워요. 할래도 무할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Faith working by love. 사랑으로부터 작동하는 신앙일 때, 사랑으로부터 작동하고 있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참믿음이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다. 믿음이 작동하는데 싸늘한 판단과 정죄가 자꾸 역사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거 그렇게 작동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가면을 쓴 다른 것이 지금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귀가 슬쩍 뿌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세월이 깊어갈수록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눈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본래 스타일 자체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어서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데 민감해. 어느 것이 옳은가 보고 쫓아가는 게 제 본래 성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건 실천하지 못하고 있건 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의 완성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자꾸 도전 주시며 깨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나쁜 종교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여 내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갖 종류로 만들어놓은 이 다양한 종류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내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회 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배우며 연습하며 훈련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며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루터와 칼뱅의 계보에 서서 기독교 복음을 쫓아갈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교리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념의 조항으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기꺼이 경계를 뛰어넘으며 장벽을 허물어뜨리며 세상이 쳐놓은 거짓된 신념의 덫으로부터 나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순전한 사랑 안에 만족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안에 만족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꾸며 나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